네, 성경 말씀 두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음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책 제목대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아마 저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저는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누군가가 나의 이 모습을 보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괜찮은 모습도 제 안에 있지만 대개는 누군가 나의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책 제목 안에는 순수한 그런 저자의 의도가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표현하면 괜찮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 모습.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는 공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같은 맥락인데 17세기 시인 포프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 인간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성은 세계의 영광이다. 그리고 세계의 웃음거리이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세계의 수수께끼다. 그러니까 인간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세계의 영광이다라고 한 것은 또 인간성의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한 것이겠고요. 두 번째로 웃음거리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부정적인 면, 실망스러운 면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이러니하게 공존하기 때문에 인간성은 세계의 수수께끼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인간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시편 51편을 한번 돌아가 보겠는데요. 이 시는 유명한 시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이 우연히 실수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나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약간 같은 맥락인데요. 로마서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인간의 죄악성에 초점을 두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말하는 선은 어떤 단순한 어떤 도덕적 선이라기보다는 구원을 얻을 만한 선을 이야기하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그 표현은 굉장히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편 51편과 이 로마서 3장을 간단하게 종합을 해보면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이다. 이런 말 사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간에 대한 이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은 공감을 하시나요?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이다. 사실 저는 저의 신앙 배경에서는 굉장히 공감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사실은 뭐 저 자신을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고 특별히 이제 목회자 후보생을 겪으면서 또 목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죽일 만큼의 죄인이다. 죽일 만큼의 끔찍한 죄인이다. 인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끔은 이 말이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왜냐하면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은 끔찍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인간 안에는 분명히 선한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성경도 이를 분명하게 지지합니다. 그 본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창세기 말씀인데요.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참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는 개처럼 만드셨고 소는 소처럼 만들었는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사람은 사람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근데 이 말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다라고 이제 김준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독 인간, 사람에게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과 닮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닮았냐고 하냐면 어떤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비공유적 특성, 예를 들면 전지함, 전능함 이런 부분이 닮은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의 성품,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확인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같은 그런 성품이 성품을 인간은 반영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면 인간은 정말 대단한 존재가 아닐까요? 끔찍할 만큼 죽일 만큼의 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뭔가 핀대가 맞지 않는 또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지 구절인데요. 시편 8편 5절 말씀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에 대해서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물론 뭐 각주에는 어떤 또 번역본에는 천사보다 못하게라고 해석하는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성경은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깊은 의문점이 생기죠. 사실 저의 깊은 의문이기도 했는데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누구인가? 첫 번째, 죽일 만큼의 죄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선한 존재인가? 물론 좀 문제를 선명하기 위해서 양극단으로 좀 몰고 가서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끔찍할 만큼 죽일 만큼의 악한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선한 존재인가? 사실 어떤 책을 읽다 보면은 수많은 그 철학자들이 결국에는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더라고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성경적으로 찾아봐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성경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통상 보는 거는 어떤 성경 일부 구절만을 가지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때가 많지만 사실 성경 일부 구절만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면 어떤 구절은 성선설을 지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구절은 성악설을 지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학교 도덕 시간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 성경은 어떤 것을 지지하는가? 근데 간단하게 성경 일부가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 형상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왜곡된 지점에서 끝나지 않고 타락으로 왜곡된 그 형상이 회복이 되죠. 단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된다. 이것이 보면 전체적인 성경으로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통상적인 우리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봤던 인간은 죄로 인해 왜곡되었다, 타락되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지점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고 제가 자란 신앙 배경에서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게, 만약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을 축소시키고 타락이라는 그 관점을 강조하면서 그 지점에서 멈춰버린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중학생들이 무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뉴스를 보면은 그 중학교 선생님들이 일찍 명예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중등부를 맡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중학생들을 일주일에 많이 봐야 두세 번,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번밖에 안 보죠. 그것도 길어야 한 시간 반. 그러나 일선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과 매일매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포비아가 형성되어 있죠. 중학생들 무섭다, 공포스럽다.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고 가끔은 무섭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어떨 때는 중학생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받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학교 아이들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 죄인이다라는 그 지점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멈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로 인해 왜곡되었지만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조직신학에서는 뭐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이런 개념을 쓰기도 하는데요. 죄인이지만 극악무도한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을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그들을 죄인이라고 비난하며 책망하는 것으로 그냥 그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많이 웃기도 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요즘으로 따지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치를 좋아한다. 버릇이 없고 권위를 조롱하며 어른을 존경하지도 않고 일하고 행동하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요새는 어른이 방에 들어와도 일어서지 않는다. 부모에게 말 대꾸하고 수다스럽고 밥상에서 밥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 대든다. 고대에도 이런 말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늘상 있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렇지. 요즘 애들 이상해.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만 많이 통용되는 말이 아니라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있었고요. 공자 시대에도 비슷한 요즘 애들은 이래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시대건 우리는 이와 같이 한 인간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점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멈추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녀시오 마녀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인간은 죽일 만큼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상대를 죄인이라고 단정짓는 그 지점에서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스구디아인이라는 집단이 나오는데요. 이 집단은 흑해 북쪽 해안을 따라 위치한 민족 집단으로 헬라인이 볼 때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식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스구디아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 스구디아인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일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리고 다 변해도 이들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다 변해도 얘만큼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라고 우리가 단정 짓는 사람들. 어찌 보면 이 스구디아인은 헬라인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나서에서 보면은 요나에게도 그런 종족이 있었죠. 니느웨. 다 변해도 걔네만큼은 변하면 안 돼. 다 용서해도 걔네만큼은 용서해도 안 돼. 어느 누구에게나 그런 존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참 많이 생기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원인 1순위가 어떤 돈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인간관계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잖아요. 인간관계만큼 우리를 또 즐겁게 하는 것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들게 하는 게 없는데 보통 우리 안에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보통 우리는 죄인이라 그래. 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인간은 죄인이다. 맞는 말이죠. 일면 맞지만 그것이 모든 인간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그 말은 죄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어찌 보면 나의 겸손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그런 어떤 나의 겸손한 고백으로 나오기보다는 상대를 향해 비난할 때 죄인이라 그래 이런 식으로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그 말을 쓴다라는 거죠.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자인데 우리는 그 말을 오용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장로교에서 5대 핵심 교리 중에 하나로 이제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루는 그런 교리인데요. 이 개념은 인간의 모든 영역이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다. 따라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어떤 개념이 깔려 있는데, 이 C.S. 루이스가 살던 그 당시에 이 루이스가 볼 때는 이 전적 타락이라는 이 개념이 오용되는 것을 많이 보았나 봅니다. 따라서 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저도 처음에는 좀 믿기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루이스가 성공의 교도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그걸로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좀 더 읽어드리면 그의 책에서 저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스스로 타락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깨닫지 못할 것이고 경험적으로 볼 때에도 인간 본성에는 선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루이스가 전적 타락의 장로교에서 원래 말하는 그 전적 타락의 개념을 오해한 거죠. 아니 나중에 이제 존 스토트가 루이스가 오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표면적으로 C.S. 루이스 감히 이 장로교 교리를 부인해 그게 아니라 루이스는 그 교리 자체를 부인했다기보다는 그 교리를 오용해서 어떤 한 인간의 고귀한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매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것이 자기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너무나도 자주 범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사실 저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 죄인이라 그래 쟤는 어쩔 수 없어 그런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어쩔 수 없어 절대 변하지 않아 절대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단정 지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관점은 우리가 쉽게 범하는 책임 회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단정지는 그 자들이 그 죄인의 자리에 멈춰있지 않고 마지막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에는 변화될 것 같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단어를 요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옥이라는 단어 대신에 형무소라는 개념을 썼다가 지금은 교도소라는 말을 쓴다고 하죠. 그러니까 감옥과 형무소라는 그 표현에는 그 죄수들은 변하지 않는다. 평생 그냥 아니면 일정 기간 거기서 썩었다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다라면 이 교도소라는 말 안에는 교자가 말해주듯이 변화 가능성이 있다. 변화될 수 있다. 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수들, 그 끔찍한 죄수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하나 덧붙일 게 있죠. 온전한 회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만남, 그 이 만남 안에는 회피하고 싶은 만남도 있겠죠.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 그러나 그 만남도 복된 만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헬라인에게 스구디아인, 요나에게 니느웨 같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지만 우리가 인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이 관점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만남을 복되게 여기며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심지어 요즘에 무섭다라고 말하는 그 중학생들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이며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라도
우리는 존중할 수 있겠죠. 그 관점으로 우리의 인간관계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만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다라는 이 진리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